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뱀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좆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를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듣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뭐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뭐 여러 가지 과학자들도 많이 분석을 하고 여러 상황들을 조율해 보면서 또한 성경의 예언들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즘에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좀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마약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이 접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정말 마약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사람들 속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마약이 왜 이렇게 위험하죠? 그것은 중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마약을 맛본 사람은 그 기분과 그리고 그때의 이 상태를 잊지 못해서 결국은 이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마약이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심각하게 마약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분별하고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닐 때 어렸을 때에 이 마약을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SNS를 통해서 보급이 되고 호기심에 그것을 맛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중독에 걸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게 있는데 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뿌리 깊게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이게 보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들이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을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참 또 안타까운 또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째를 접어들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이 정말 확산이 될지 어쩔지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우리 또 푸틴이 누굴 만났죠? 예, 김정은, 저기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죠. 왜 만났을까요? 그만큼 위기감에 있다는 것이죠. 위기감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조를 위해서 분명히 만났고 거기에서 이 서약한 것을 보면 어느 쪽이든 간에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이 약조를 맺고 결국 그것은 이제 무기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과 또한 중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태평양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왜?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그 일대를 차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신냉전 시대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우리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과 또한 중국과 소련 또 기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그런 냉전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이 어떻게 발발해서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오게 될지 감히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평화의 시대, 문명이 발달한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이 얼마나 인생을 잘 즐기고 또 누릴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같은데 정말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모든 정황을 보면 굉장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모아야 되겠고 막아야 되겠고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분열되는 것도 우리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과 기도와 또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구원의 날이 이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일입니다. 바울은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제가 언제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에 그동안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알았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 인생, 그 일생을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네, 붙잡혔어요. 고발당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27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이 바울을 맡깁니다. 그게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서 이제 뭐예요? 이 재판을 받는 이 그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리오란 백부장이 바울과 죄수들을 데리고 이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때요? 이동을 하는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니 보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서 사절에 보니 우리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러니까 지금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과정을 보니까 순탄치 않은 거예요. 배가 더디 가게 되고 7절 말씀에 보니까 간신히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그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지금 가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간신히 이렇게 그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짜가 좀 지났어요.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출발해서 가야 될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왜? 뭐 배가 더디 가고 바람이 역풍이 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 그 중간역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출발해서 가야 될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바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 지났으니까 이 성경대로 보자면 그때가 10월, 바울이 이 시간을 10월 5일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월달이죠. 대속죄일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죠? 직감적으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알았습니다. 내가 보니 여기에서 출발해서 항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문제가 생기니까 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또 분별하는 그 통찰력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배가 분명히 잘 가야 되는데 이 바람이 거꾸로 불고 바람이 불지 않고 시간이 계속 늦춰지면서 이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직감적으로, 그 다음에 내적 직감과 이 성령의 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하, 이 항해가 좀 위험하다. 여기서 지금 항해하게 되면은 분명히 배에도 손상이 있고 우리 생명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것이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에게. 어이, 백부장. 이제 그 바울을 잡아가는 저기 그 로마의 저기죠. 그 관리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해를 하게 되면 우리 배도 상하게 되고 사람 목숨도 잃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겨울을 보내고 이따가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냐, 여기서는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출발해서 가도 충분히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상황을 분석해서 오는 그 통찰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잘못 듣고 행하는 경우는 뭐냐? 바로 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게 어떤 감동이 되고 아니면은 뭐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들리는 음성으로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만 그 음성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특별히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깨달느냐? 바로 영적인 직감입니다. 바울의 얘기처럼 내가 보니 영적 직감이죠. 우리 영 안에 기쁨이 있느냐? 영이 편안하느냐? 편안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무엇이 되어지는 상황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영이 편안하지 아니함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울의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의 소리라고 그래서 우리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요, 우리 귀에 들려듯이 들려지는 성령의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성령의 이 내적 직감과 그리고 모든 그 상황들을, 환경들을 분석해 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성공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실패할 것 같아. 내가 보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게 내가 보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참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어진다면은요, 정확한 통찰력과 분석과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누구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듭니다. 선장과 선주라는 건 뭐예요? 수없이 항해를 하고 그 길을 걸었던 그곳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난번에 한번 그 간증이 하나 있죠. 이 비행기가 한번 충돌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행기를 운행해서 가는데 갑작스럽게 이 기장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주님을 신뢰하시는 분이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이 코스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술을 올리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강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기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뭐였어요?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가 충돌을 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것이죠. 그런 기회를 모면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내적 내 생각인지 아니면 오늘 내게 감동하시는 내게 지혜를 통해서 이 통찰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에 대해서 늘 분별하고 또 그렇게 대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드디어 배를 떠나서 이 항구를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요 좋았어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니까 바람이 좀 우리가 맞아 역시 맞는 대로 그렇게 순하게 순탄하게 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기냐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게 뭐냐면 유로굴라라고 하는 폭풍 한마디로 폭풍이란 거예요.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배는 이 모터를 통해서 동력을 발생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무엇에 의지해서? 네? 네? 그렇죠. 이걸 올리고 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이동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배가 그냥 작은 돛단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배에 승선한 인구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76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276명이 탔다고 하면은 배가 어때요? 큰배죠. 276명이 승선할 정도면은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그렇죠. 낚싯배도 타보고 또 제주도 갈 때 보면 어때요? 큰 저 6,000톤짜리도 있고 막 큰 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웬만한 배 한다고 해서 300명 이상 정말 탈 수 있는 배는 많지 않습니다. 300명 이상 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배를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한 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웬만한 풍랑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에 의지해서 가야 될 그 배가 처음에는 순탄하게 출발하더니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요? 폭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쳐들어오니 어때요? 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대로 두어버려요. 그래서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감고 가는데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풍랑이 심해지니까 이걸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니까 사공들이 짐을 풀어서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이 폭풍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생기니까 도저히 감당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있는 기구들과 이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다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하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드디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여망마저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 구원의 열망마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났을 때 그 버스가 이렇게 모래재라고 하는 재를 내려가다가 이 버스에 완행버스죠. 한 뭐 50명, 60명 탔던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이 드디어 마지막 커브길을 도는데 이 커브를 틀지 못하고 그냥 이 난간을 들이받고 이 차가 이렇게 버스가 이제 절벽 아래로 100m 절벽 아래로 딱 기우는 순간 그 밑을 딱 보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 죽었다. 제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아니 서있는 친구가 야, 우리 죽었다. 배가 이렇게 이 버스가 기울어서 이렇게 보니 나무 하나 없는 100m 되는 절벽인데 그 기우는 순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어요. 야, 우리 죽었다. 그 순간 배가 이 버스가 기울고 그대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 쾅 하는 순간 이 버스가 뒤집어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당탕탕.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죽었다 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생각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신앙생활도 잘 열심히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쿵쿵 하는 순간에 몸이 그냥 둥 떠서 밖으로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 눈을 떠보니 살았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그 버스 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버스는 저 밑에 절벽 아래에 굴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버스길을 내려가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두리번 다 찾아보는데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신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찾고 있는데 버스 밑에 이 하반신이 보이는 친구 하나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버스 밑을 보니까 그 하반신이 보이는데 제가 옆에 서서 죽었다 했던 그 친구가 그냥 거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구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는 이것을 이기고 살아날 수가 없어라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음식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저 후반절에 보면 되면 그런데 양식이 있긴 있지만 어때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 차라리 내 말을 듣고 그때 출발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 신미정 주사님은 이렇게 웃으신 게 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한테 곁에 서서 나에게 메시지를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곁에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형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얘기죠.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뭘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안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메시지 주기도 하고요, 해요. 근데 이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보면 뭐예요? 뭐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환상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로 서서 말씀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극적인 상황이 돼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극적인, 저를 비롯해서 극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극적인 상황이라면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나타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으로 곁에 서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환상 중에 봤을 수도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지 않은 거 보니 환상 중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였다고 보니 진짜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서서 말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바울 때문에 이 배는요 침몰하지 않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왜?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드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파서도 안 되고요. 죽어서도 안 되고요. 사건, 사고를 만나서도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요 다치지도 아프지도 죽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그 소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붙잡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소명, 그 일을 위해야 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배는 침몰하거나 모든 사람이 상하게 되는 일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저 간증이 있죠. 어떤 목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 그 비행기를 사정해서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 이렇게 해서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유,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를 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에 탔더라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과 같은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소명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남은 인생,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 소명을 붙잡기를, 그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건,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붙잡는다면 오늘 그 붙잡은 그 은혜가 오늘 바울의 세계처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사라의 사라 너를 통해서 약속한 아들이 이삭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그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애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다 끊어졌어요. 남자나 여자나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네, 사라나 이 폐경기가 돼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를 통해서 아들을 보겠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잉태를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스라엘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그 이루어진 것이 내가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왔듯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강가에 나와서 이 그물을 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 배 좀 잠깐 빌리자. 그리고 배에 타셔서 잠깐 물에 띄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막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지금은 던져봐야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닙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참 내가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가 잡혀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배로 끌어올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떻게 오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과 저주를 받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고 오늘 그를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과 죄의 사함과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경대로 다시금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봉사한다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오늘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야 될 정확한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내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삶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내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자녀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환경에 있건 오늘 그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역사하기만 한다면 오늘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